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BOA 뉴스입니다.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간부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어제 가자지구 공습을 통해 하마스 공중부대를 지휘하는 무라드 아부 무라드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아부 무라드가 지난 7일 공중에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진입한 하마스 대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한 이후 가자지구의 공습과 포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전 일주일 만인 이날 양측의 사망자는 3,500명을 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건부는 가자지구에서 최소 2,215명이 숨졌다고 확인했으며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약 1,3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의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미국인의 귀환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방영을 앞둔 일요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지난 7일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 접경지에서 100여 명을 인질로 납치해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인 실종자 14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실종 미국인 14명의 가족과 약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 사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마스의 행동에 대해 이것은 인간 행동이 아니며 야만 그 자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X, 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군은 현재 120명 이상의 민간인이 하마스 테러 조직에 의해 가자지구에 억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 등 언론에 따르면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 등은 오늘 규슈 남부와 오키나와 남부, 홋카이도 최북단현에서 일본의 낙도 방어를 상정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양국 병력 6,400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적군의 함정과 항공기가 접근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점검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 기간 오키나와 이시가키 지마의 자위대 주둔지에서도 훈련을 실시합니다. 타이완에서 약 240km 떨어진 외딴 섬인 이시가키 지마에는 올해 3월 자위대 기지가 개설됐습니다. 이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등 유사시에 대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은 오는 31일까지 실시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적을 받던 남성이 프랑스의 한 학교에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프랑스 동북부 아라스 지역의 강베타 고등학교에서 러시아 체첸 출신의 20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교사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남성은 모하메드 모구치 코프로 사건 당시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모구치 코프는 프랑스 수사당국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의 남동생도 학교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AP통신은 모구치 코프가 이슬람 극단주의로 프랑스 정보당국의 감시 아래 놓인 인물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사건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이슬람 테러의 야만성에 다시 한번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사건이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에 연관됐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안전경보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렸으며 같은 날 마크롱 대통령은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한 시아파 사원에서 어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7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정부 관리를 인용해 바글란의 풀 에쿰리시의 한 사원에서 기도 중이던 신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함재였습니다.
동물의 사육제, 죽음의 무도, 또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라는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곡을 만든 사람은 작곡가 까미유 생상스입니다. 1835년 10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생상스도 유명한 음악가들처럼 어릴 때부터 남다른 재능이 있었고요. 5살 즈음에 작곡을 했고 10대에 전문 음악원에서 공부하고 또 유명한 음악상에도 도전하고 인정받은 천재 음악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음악여행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 음악여행은 10월에 태어난 작곡가 까미유 생상스와 함께하겠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생상스가 누구인지 또 어떤 작품을 만들었고 활동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음악여행을 시작하는 첫 곡, 바이올린 연주의 명곡 중에 명곡으로 꼽히는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입니다. A단조 곡이고요. 작품 번호 28번입니다. 1863년 28살이었던 생상스가 음악적으로 아주 가까이 지내던 당대의 바이올린 연주가 파블로 데 사라사테를 위해 만든 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루지에 룰리치의 바이올린, 피에로 감바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시죠. 프랑스 음악가,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로 불리는 까미유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 작품번호 28, 루제로 리치의 바이올린, 피에로 감바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작곡가 생상스와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의 인연을 이야기하게 되는 곡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이 1859년인데요. 그때가 생상스가 24살, 사라사테가 15살이었는데 당시 유럽에 아주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던 기교가 아주 최고인 비르투오소 연주자 스페인 소년 사라사테와 작곡가 생상스가 만난 겁니다. 사라사테가 첫 만남에서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1863년에 생상스가 이 곡을 만들어서 사라사테에게 전했고요. 두 사람이 함께, 그러니까 생상스가 지휘를 하고 사라사테가 음악을, 선율을 이끌어가는 역할로 세상에 이 곡을 알렸다는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음악여행은 1835년 10월 9일에 태어난 음악가, 프랑스의 작곡가 까미유 생상스를 10월의 음악가로 정하고 생상스의 음악세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천재음악가 생상스는 정말 만능 재능인이기도 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은 당연했고요. 문학, 천문학, 식물, 역사에도 아주 능통했고 그림도 잘 그렸다고 하고요. 여행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생상스를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라고도 부르는데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속도도 정말 빨랐다고 하는군요.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곡, 오페라 모든 장르의 음악을 골고루 만들었고 오르간과 피아노 연주 실력은 작곡가이자 연주자였던 리스트와 비교할 정도였답니다. 생상스는 또 음악가들이 존경하는 음악가였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는 생상스를 세계에서 음악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음악가는 생상스를 음악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작곡가로 불리는 모차르트를 능가하는 작곡가다 라고 평할 정도로 팔방민, 다재다능한 생상스였습니다. 자, 생상스가 여행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연주 여행 중에 만들었다는 곡도 많고요. 또 동양, 예, 동양에 대한 상상과 기대를 담은 작품도 있습니다. 바이올린 작품 하바네라라고 불리는 하바네이즈, 이 곡을 들어보실 겁니다. 4분의 4박자 또는 4분의 2박자의 여유 있고 무게감 있는 춤곡을 하바네라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흑인들의 음악이 쿠바 아바나를 거쳐서 다시 스페인 풍의 무곡으로 정착한 춤곡을 하바네라 이렇게 부릅니다. 생상스의 하바네이즈를 듣고 있으면 주르즈비제의 오페라 카르멘도 떠오르고요.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작품도 떠올리게 되는데 이 하바네라라는 리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나자 살레르노 손넨버그, 제라드 슈와츠가 지휘한 뉴욕 체인버 심포니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작곡가 생상스 하면 이 작품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 동물을 묘사한 실내악 모음곡 동물의 사육제인데요. 원래 이 작품의 부제는 두 대의 피아노, 두 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온갖 악기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로폰, 또 첼레스타를 위한 동물학적 환상곡이라고 쓰여 있습니다면, 요즘 사람들은 동물의 사육제 하면 바로 생상스를 떠올릴 정도로 이 제목이 더 유명합니다. 동물의 움직임과 모습을 음악으로 오선지에 그려넣은 재치가 클래식 음악에 대한 무게감, 뭐 어려움 같은 거리감을 없애주는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음악에 대한 상상력, 또 친근감을 키우게 하는 음악으로 널리 쓰이기도 하는데요. 동물의 사육제 이 곡은 1886년에 생상스가 51살 때 만들었습니다. 짧은 길이의 14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만들었고 생상스와 몇몇 음악가만 참석한 행사에서 공개됐었는데 일반인들이 이 곡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한 40년 정도 뒤인 1922년 2월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작곡가 생상스가 이 작품의 출판이나 연주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랍니다. 목적이 있는 특정 행사를 위해서 이 곡을 만들면서 오펜바흐나 베를리오즈 등 여러 작곡가의 작품에서 착안해서 그 선율과 리듬을 빌렸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자신이 순수하게 장작한 백조 악장만 출판을 허락했었다고 하네요. 자, 동물의 사육제, 각 악장의 제목을 보면서 찾아듣는 재미가 있는 곡입니다.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암탉과 수탉, 당나귀, 거북이, 코끼리, 캥거루, 수족관, 긴 귀를 가진 사람, 뭐 당나귀나 토끼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깊은 산속의 뻐꾸기, 새장, 피아니스트, 화석, 백조, 뭐 이렇게 14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수족관, 코끼리, 백조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 동물의 어떤 움직임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상. 오늘 함께할 영화는 미국의 마이클 사노스키 감독이 2021년에 발표한 영화 피그입니다. 한국에서는 송로버섯이라고 부르는 트러플 버섯을 찾아내는 이 트러플이라는 이름의 돼지 피그가 이 1시간 반 정도 길이의 영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제이고요. 영화의 제목입니다. 영화 피그의 주인공은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기한 로비입니다. 무슨 사연에서인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숲속에서 이 돼지 트러플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송로버섯을 찾아내는 돼지 트러플은 로비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중요한 자원이자 또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돼지 트러플이 사라집니다. 로비는 트러플을 찾아 헤매고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단절했던 세상 속으로 트러플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로비를 돕는 사람은 그의 송로버섯을 사가는 젊은이 아미르입니다. 로비의 고장난 차를 대신해서 차를 태워줄 수 있었고 또 유일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미르이기 때문에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같이 길을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두 사람의 여정 속에 그들이 살아온 과정, 인연, 연민을 알게 됩니다. 롭과 아미르가 돼지 트러플을 찾아서 도착한 곳은 포틀랜드입니다. 15년 전에 부인을 잃고 삶이 망가진 롭이 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스토랑을 운영했고 또 요리사로도 이름을 날렸던 곳입니다. 거짓골의 불황자 행색으로 레스토랑에 앉아서 요리에 혹평하는 롭. 롭이 호통하면서 말하는 요리에 대한 철학. 아미르가 기억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 행복했던 시간에 롭의 요리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미르와 아버지 다리우스의 불화. 먼저 떠나본 아내를 잊지 못하는 롭의 처연함과 어둡고 무겁, 애잔한 이야기가 돼지 트러플을 찾아 고군분투하는 과정과 겹쳐집니다. 두 사람의 여정 끝에 관객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이들이 쫓던 것이 돼지 한 마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언젠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살아갈 이유가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는 여러 곡의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부잣집 아들인 아미르가 운전을 할 때면 늘 틀어놓는 라디오 음악이기도 한데요. 삶의 본질도 음악의 본질도 모르는 젊은이. 철없이 밝아 보이지만 또 어두운 내면을 감추고 있던 아미르를 대변하기도 하고요. 롭과 주고받는 이야기의 무게감을 더하는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레퀴엠 미사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라크리모사, 레오 딜리비의 오페라 라크메에 나오는 꽃의 이중창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음악여행이 소개하는 10월의 작곡가 까미우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도 흐릅니다. 그 중에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들어보실 겁니다. 중세 유럽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앙리 카잘시스의 시를 생상스가 음악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무덤가에서 유령과 악마가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원래는 가사가 있는 성악곡이었고 피아노 곡으로도 만들었지만 관현악이 연주하는 교향시로 지금은 더 유명한 곡입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 밤 12시를 알리는 하프 소리가 들립니다. 죽음의 신, 악마가 등장하는 바이올린 소리가 있고요. 왈츠를 추는 이 해골의 왈츠, 춤을 아주 재미나게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곡을 발표했을 때는 좀 기이한 선율과 오싹한 기분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생상스는 오히려 그런 강한 반응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점점 더 작곡가의 의도를 알게 됐는지 지금 죽음의 무도하면 작곡가 생상스를 떠올리게 하는 그 생상스 음악 세계를 대표하는 곡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영화 피그에 담긴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작품 번호 40입니다. 샤를 디투아가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10월에 태어난 프랑스 작곡가 까뮬 생상스의 오페라 아리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70년대 작품입니다. 기독교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재판관 삼손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속의 아리아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 땅, 약 1000년 전의 이스라엘 땅과 그 사람들이 배경인 오페라인데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하는데 민족의 지도자이자 아주 용맹한 전사 삼손이 하늘이 꼭 구해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사 삼손은 여인 데릴라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내는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감옥 신세가 되고요. 민족의 해방을 이끌지 못한 지도자라는 자괴감에 빠졌다가 감당할 수 없이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분노로 그가 묶여있던 기둥을 흔들게 되고 이방인을 섬기던 신전, 적을 모두 죽게 한다는 그런 서사가 담긴 작품이 바로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자, 생상스가 만든 그 10여 편의 오페라 중에 이 시대 유일하게 알려진 작품이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자, 데릴라의 아리아,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소프라노 크리스타 루드비히의 목소리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을 마무리하는 곡은 작곡가 생상스의 음악 세계가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오르간이 주제 선율을 맡고 있는 교향곡입니다. 3번 교향곡 C단조 작품 번호 78인데요. 오르간 교향곡이라고 부릅니다. 2악장 마에스토소 알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르간 연주는 프랑스의 오르가니스트 마르클레르 알랭, 지휘자 장 마르티농이 이끈 프랑스 국립 라디오 방송 교향악단이 연주합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